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8장. 그러나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들에 나타나셨다. 모든 사람이 그분 둘레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앉아서 가르치셨다. 그때에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그곳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 여자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내세우고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서는 그런 여자는 모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다그쳐 묻자 예수께서 고개를 드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에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그분은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다.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씩 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하였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떴다. 마침내 그곳에는 예수와 예수 앞에 서 있는 그 여자만 남았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며 여자에게 물으셨다. 여자여, 그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앞으로 더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증언하니 그 증언은 참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비록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하더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너희처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내가 심판하더라도 그 판결은 바르다. 그것은 나 혼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법에서도 두 사람의 증언이 같으면 그 증언은 참되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니 내게도 두 증인이 있다. 그러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 가까이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를 붙잡지 않았다.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속에서 죽고 말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 이 말에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말인가?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기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내가 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정말로 너희의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그이다. 나는 너희에 대하여 할 말도 많고 잘못되었다고 심판할 것도 많다. 나를 보내신 분이 정말로 계신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들은 것을 말할 뿐이다. 그들이 예수께서 아버지를 두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였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가르침을 계속 따르면 너희는 진정한 내 제자들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에게는 그가 있는 집안에서 영원히 차지할 자리가 없지만 아들은 영원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유대 사람들이 대꾸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그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들이 항의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시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곧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악마인 너희의 아비가 바라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악마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편에 서지 않았다. 그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그의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말한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 내게 죄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 사람들이 대꾸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귀신 들렸다고도 말합니다. 우리의 말이 맞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멸시한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 분이 계시며 그분이 심판자이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소리쳤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린 것을 확실히 알겠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오? 아브라함은 죽었소. 예언자들도 죽었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녕 그분을 알고 있으며 그분이 말씀을 지킨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오는 날을 보리라 생각하고 기쁨에 차 있었다. 그는 그날을 보았고 기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도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돌을 집어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best of them for you. Keep your eyes upon Jesus. He has made a new creature of you. And you will grow in His likeness as daily your life you renew. Keep your eyes upon Jesus.
He does what no other can do.
Solve them for you.
Oh, believe,
and then you solve them
for you.
Solve them for you.
창세기 제49장.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루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새끼 사자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주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주의봉이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집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 빛보다 힐 것이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돈에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가 될 것이다.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역할을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다는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 발굽을 물어 마렷한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심이어서 그 재롱이 기울 것이다. 요셉은 들망아지, 산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르노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햇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젊은이의 인격과 성공은 그가 남는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내는가에 의해 크게 결정됩니다. 그는 학교 혹은 직장의 일들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그 시간 전과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이후에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평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 여가 시간은 영광스러운 행운을 만들거나 교묘한 위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간격이 생기는 거지요. 하루의 매 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시간은 이를 위해 우리에게 나누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심스럽게 아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풍부하고 값진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날은 계속 써버리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래갈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이유는 인생의 가치가 지속된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회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온전하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시간의 귀중함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시간처럼 그렇게 생각 없이 낭비하는 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시간이 그렇게 귀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이게 날수, 연수가 아닌 시편 90편 12절 공동번역의 기도함을 봅니다. 만약 우리가 날의 사용에 있어 조심스럽다면 연수는 자연히 더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그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은 나는 시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진실일 수 없고 무능한 사람의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지를 행할 충분한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시대의 위선적인 말투 중 하나가 시간이 없다고 표현하는 말이라 생각한다고 조 웨트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너무 자주 반복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믿도록 만듭니다. 시간이 없다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바쁜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더 잘 사용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나 똑같은 24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우리의 시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권력이나 능력이나 돈을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질 수는 있지만 시간을 더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열 문화에 비유해서 누가복음 19장 22절에서 27절에 각각의 종은 같은 분량의 돈을 나눠 받았고 우리도 각자 같은 분량의 시간을 나눠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종만이 10배의 이익을 남길 만큼 현명하게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모두 같은 재능을 갖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이 비유에 인정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칭찬을 받은 종은 같은 능력 때문이 아니라 같은 충성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에 대해 책임을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 시간의 전략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란 우리의 자세에 의해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의 가치 있는 사용을 위해서는 지불되어야 할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시장에서 가치가 있거나 없거나 시간을 생산적이거나 비생산적인 분명한 직업과 행동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웨이마우스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기회들을 사라. 왜냐하면 시간은 기회이며 만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시간을 쓴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이지만 만약에 시간의 올바른 사용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실패한다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잃어버릴 수 있으나 결코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저축될 수 없으며 그것은 써버려야 합니다. 시간은 연기되어 줄 수도 없습니다. 만일 시간이 생산적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복할 수 없이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냉정한 사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에 대한 우선권을 신중히 해야만 합니다. 기회와 책임에 대한 비교적인 가치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에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한 성실한 기록을 가지고 그것을 성경적인 순위에 비추어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훈련입니다. 그 결과는 영적인 가치에서도 충격적이며 놀라운 일로 분석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사람의 기여는 그들의 일상적인 일을 하고 남는 시간이나 곤란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을 평범하게 만들든지 특별하게 만들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보람 있는 일을 성취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댈 근본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 주님은 시간의 전략적인 사용에 대한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적 관심은 한정된 시간 안에 그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께 오는 자들에게 대한 관심보다 더 중요한 관심은 없다는 인상을 주었을 정도로 사람들을 섬김에는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구속사역의 사건에 어떤 시계가 맞춰져 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이런 예는 요한복음 7장 6절이나 12장 23절 그리고 27절, 13장 1절이나 17장 1절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일지라도 그의 신성한 계획의 시간표에 지장을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요한복음 2장 4절이죠. 나사로에 대한 주님의 강한 애정과 오해 가능성조차도 그분의 예정을 이틀 앞당기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이나 9절 같은 데서 봅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인 삶의 마무리 순간에 주님은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요한복음 17장 4절 상반절이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역시 크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님은 어떤 일을 너무 급하게 떠올리시거나 혹은 시간 부족으로 완전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는 일들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쓰신 시간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70~80을 살면서도 아쉽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남겨두고 가는 인생을 33년을 사시면서도 완벽하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시간을 중대한 일을 하는데 보내셨습니다. 중대하지 않은 일에는 시간을 허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도 인생의 교훈과 삶의 의무를 이행할 충분한 24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시간이 충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셈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의 인생에서 시시한 것은 없다. 이 길이 주님이 지나가신 복된 길이 아닐지라도 모든 시간과 힘은 늘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압박받고 과열된 그 시대에 비춰볼 때 예수님의 평안을 어지럽히는 방해의 표시가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있어 아버지의 계획된 삶을 사는데 방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식사할 여유조차 없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성취할 시간은 항상 그럼에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충분한 일들이 방해받는 이유는 실제로 대부분 자신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르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계획의 세부사항을 발견해서 그에 따라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간의 도둑인 연기는 영원한 유업을 사람에게서 빼앗는 마귀의 가장 힘센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효과적인 영적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치명적인 습관이며 중요한 결정을 천부적으로 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자연적 기질과 잘 들어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대되는 요소들이 일어남을 경험하곤 합니다. 해도 가능한 중요한 결정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상황은 너무 자주 변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져서 기회는 영원히 지나가고 맙니다. 선한 일이든 또 해야 될 일이든 다음 순간으로 미루다 보면 그 기회는 영원히 잃고 만다는 거지요. 어려움과의 싸움은 지금보다 결코도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것을 하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세속적인 성공으로 이끄는 행동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을 규모 있게 쓰는 사람들은 늘 나는 시간을 얻지 못했소, 단지 나는 시간을 붙든 것뿐이요 라고 말할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정리하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는 물질은 물론이거니와 시간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를 따르면서 헌신한 여러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출신 지역과 이름이 밝혀진 인물도 있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그 이름을 모르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나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요한나에 대해서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과 24장에 아주 짧게 그에 대해 두 번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서 요한나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는데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나는 궁정 출신의 귀부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구사는 헤롯의 청지기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남편이 오늘날 재무장관의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왕실 고위관리의 부인이 예수를 따랐다는 사실은 당시에 충분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둔 남편 덕분에 풍요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며 섬겼습니다. 당시 고위직 가운데 예수를 따른 사람이 물론 더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를 조용히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요한나의 태도는 세베드의 어머니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세베드의 어머니는 두 아들에게 높은 지위를 달라고 예수께 청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성애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왕실 고위직에 있는 남편을 둔 요한나가 예수를 섬겼다는 것은 당시 사회 관습으로 볼 때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 부활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린 여인 가운데 하나로 요한나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24장 10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요한나는 궁정 생활에서 당시 헤롯 임금의 잔인한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헤롯은 아버지의 조카 딸이자 동생의 아내인 헤로데아와 결혼하기 위해 자기 부인과 이혼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그 후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합니다. 요한나는 궁정에서 이 모든 사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쾌락과 부와 독재가 만연하는 궁궐에서 요한나는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서 헤롯 궁전의 잔인함과는 너무나도 다른 구세주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예수를 따르며 섬겼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주를 따르고 섬기는 한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가치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요한나처럼 우리도 이 세상 화려함이 아니라 주의 궁정을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 신앙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도합니다.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precious reviving again, over the hills and the valleys, sound of abundance of rain, showers of blessing, showers of blessing we need. Mercy drops round us are falling, but for the showers we plead.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Oh, that today they might fall. Now as to God we're confessing, now as on Jesus we call. Showers of blessing, blessing we need. Mercy drops round us are falling, but for the showers we plead.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단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 방송을 잘 수신하고 있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미국,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록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위해서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나 왕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의 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